예식주일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같이 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방황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고향이었던 미국을 떠나서 유럽에서 생활을 했었는데요. 이 사람은 1851년 4월 10일 날 아프리카 알제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숨을 거두기 전에 아주 큰 작업을 하나 했었는데요. 평생 그가 가지고 싶었던 아름다운 가정, 그 가정을 꿈꾸면서 노래를 하나 적었습니다. 시를 하나 적었죠. 배우이면서 극작가인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그 노래를 작사하고 세상을 떠났는데요. 사망한 지 31년 만에 그의 유해가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군함을 보내어서 미국으로 그 유해를 가지고 왔죠. 그때 뉴욕시의 대통령을 비롯해서 각 정부 관료들 그리고 시민들 그렇게 많이 모였던 적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모여서 최대의 인파가 부두에 모여서 존 하워드 페인의 그 유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군악대 연주 소리 또 예포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카프레이드를 하고 그 다음에 국립묘지에 안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가 지은 그 노래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노래는 전 세계인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가 그것을 일깨워준 그런 노래였습니다. 그 노래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이름 뭔지 아십니까? 예,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좀 띄워주십시오. 시작. 즐거운 곳에서 늘 날 오라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쭉 나가죠. 예, 이 노래를 존 하워드 페인이 지었습니다. 사실 그는 가정을 가지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 대한 그런 열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았었죠. 내 집뿐이리 사람이 사는 동안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가 있는 장소가 바로 가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첫 번째 제도가 바로 이 가정이었습니다. 홈 스윗 홈 그런 제목인데요. 달콤한 우리 집 아름다운 집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만큼 포근한 곳이 없습니다. 그는 평생 마음속에 이 가정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살았는데요. 만약에 이 가정에 대한 이러한 포근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늘에 대한 그 고향, 향수, 내가 돌아갈 그 가정이 있다는 것, 아름다운 그 나라가 있다는 것, 나를 기다려주고 계시는 예수님, 내가 달려가면은 인생을 하직하고 달려가면은 두 팔을 벌리고 수고 많았다면서 안아주시면서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그곳, 빛의 세계인 내 집, 그 집이 없다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인가를 붙잡은 것 같아도 허전함을 어쩔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우리나라 근대사를 전체를 이렇게 통과를 해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전 사실 영화를 보면서 제가 많이 울지 않습니다만 이 영화를 보면서 손수건을 제 아내 손수건을 뺏어가시고 제 눈 밑에 대고 응응 울었습니다. 물론 그 영화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은 많이 울었습니다. 그 6.25 시절에 피난을 오면서 아버지를 잃었죠. 이 아들이 이제 어린 아들이 초등학교 아들이 가장이 되어서 어머니를 돌보고 두 동생을 돌보면서 몸을 살리기 위해서 또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가장 고생을 다합니다. 파독 광부가 되어서 그곳에 죽을 고생도 했었고 또 그곳에서 아내를 만납니다. 파독 간호원을 만나서 간호사를 만나서 결혼도 하죠. 돌아와서는 또 그 가난함을 이겨내기 위해서 베트남전에 참석을 합니다. 물론 전쟁 병사로 간 것이 아니라 직원으로 갔죠. 그곳에 가서도 돈을 봅니다. 그래도 돌아와서는 피난 시절에 잃어버렸던 막내 여동생, 그 여동생을 이산가족 찾기를 통해서 찾죠. 그 과정에서 많은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결혼한 자녀들과 이제 이분은 할아버지가 되었고 자신의 아내와 낳은 자녀들과 그 자녀들의 가족이 한 20여 명 되는 것 같습니다. 한 20, 30명 되는 가족이 다 모여서 웃고 즐기고 하는 중에 이 주인공인 할아버지가 이제 노인이 된 이 주인공이 옆쪽 방으로 가죠. 그 옆방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이지 않냐는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예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예 아버지와 약속을 내가 잘 지켰지예 그 말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내 말이 힘들으십니다. 그럽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참 많이 저도 울었습니다. 우리의 선배 어르신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살아왔구나. 그걸 그 영화 한 편을 보면서 쭉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제 마음속에 참 안타까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내 고생 많으십니다. 많이 힘들으십니다. 하는 그분에게서 뭔가 알 수 없는 그 허전함을 제가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직업병인지는 몰라도 목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이토록 죽을 고생을 하면서 다리는 이제 바보가 되었죠. 총에 맞아서. 이 고생을 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분이 만약에 여기에서 네 많이 고생했습니다 하고 이제 인생이 끝나버린다면은 그분은 참 성공적인 삶을 살았지만은 돌아갈 고향이 없다면은 그 고생한 것이 다 뭐가 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가 돌아가야 될 영원한 천국 그의 본 고향, 본향인 그 고향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은 허전함이 없겠죠.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 나를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본향이 있다는 것, 이것만큼 더 복된 것이 이 땅 위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고향, 그 고향은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설레임이고 기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희망입니다. 우리는 이 우리의 마음을 들뜨게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몇 주 동안 살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미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을 말합니다. 우리가 내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하고 갈 수 있는 곳 영원한 하나님 나라죠. 승리한 나라 아무도 손대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빛 속에 있는 그 나라가 바로 승리한 나라입니다. 미래에 도래할 나라이죠. 눈물도 없고 전쟁도 없고 질병도 없습니다. 그곳은 이별이 없습니다. 그곳은 만남만 있을 뿐이죠. 우리보다 먼저 앞서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그곳에서 만날 것이고 더 이상 헤어지지 않는 나라가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따뜻한 나라, 그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그러나 이 현재적인 나라는 전쟁입니다. 고통이 있고 불법과 타락이 있고 사탄과의 싸움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타락한 이 세대 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 들어오셨죠. 빛과 어둠이 서로의 그 영역을 위해서 싸우는 그 장소가 바로 이 땅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특별하게 일곱 가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들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마태복음 13장은 해변 설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해변에서 아름다운 해변, 갈릴리 호수를 말하죠. 갈릴리 워낙 넓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곳을 배경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배가 강대상이죠. 여러분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서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을 테니까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예수님은 배에 앉으셨습니다. 사람들은 해변가에 쭉 섰죠. 그리고는 예수님만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불어오는 바람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그러면서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일곱 가지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일곱 가지 비유를 말씀을 쭉 하셨는데요.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예수님. 이 비유를 쭉 말씀을 하실 때 그냥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순서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교회가 번성해서 타락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를 이 일곱 가지 비유를 통해서 쭉 줄거리를 가지고 쭉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시작이 있고 진행이 있고 타락이 있습니다. 타락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완성이 되어가는 그 과정들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순서를 바꾸시면 안 됩니다. 순서를 그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오늘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비유들은요, 역사적인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씨 뿌리는 이자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를 말씀을 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여러분 이 씨가 뭡니까? 말씀이죠.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이 뿌려져야 됩니다. 말씀이 뿌려지지 않은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오셨고 말씀을 가는 곳마다 뿌려주셨습니다. 자, 말씀을 뿌리는데요. 무작위로 막 뿌립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개간을 해서 이렇게 하지만 그곳은 이모작 내지 삼모작을 하는데요. 땅 위에다가 착착 우리는 모르심지만 그러니까는 그냥 뿌립니다. 그냥 뿌려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뿌린 씨앗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에 의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반응하는 자 또는 반응을 하지 않으면요 주님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뿌리기는 뿌리는데 무사하기로 막 뿌리는 겁니다. 어떤 씨는 그냥 막 날아갔을 거고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어떤 씨는 돌짝밭에 가시던 뿌리에 가시떨기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것은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요 밭입니다. 뿌리는 사람은 그냥 뿌리는데 그 받아들이는 존재가 밭이죠. 우리의 개인의 영혼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이나 젊은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나 누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반역하는 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싹을 피우기 시작을 합니다. 씨가 뿌려진다는 것은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반응 자체를 하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 가지고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에 반응을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멘. 받아먹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우리 자신들이 해야 될 몫입니다. 지옥은, 지옥이 두려운 이유는요,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은 자신이 스스로 선택을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반응을 해서 우리가 스스로 거기에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스스로 반응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심어주었던 그 말씀들을, 씨를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마는 가룟 유다는 거부했죠. 그가 스스로 그 길을 걸어서 들어간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23절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19절 말씀, 아무나 누구든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여기서 말한 악한 자는요, 사탄을 말합니다.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에 뿌려진 자는요, 그 마음이 단단해서 말씀을 다 챙겨냅니다. 새가 와서, 사탄이 와서 다 먹어버리죠. 20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말씀에 선포되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반응을요, 기쁨으로 받았습니다만은 21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결국 돌밭과 같은 사람도 결국은요, 넘어져서 원래대로 돌아가 버립니다.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맡겨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뭡니까? 뿌리가 박히고 나고 싹이 나서 자라났습니다만은 열매가 없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는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안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 잎사귀만 있다가 사라져버린 열매 그 나무가 있죠. 뭡니까? 무화과죠. 열매 없는 무화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저주하셨고 뿌리채 다 말라버렸습니다. 이 정도만 돼도 되지 않겠는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돌짝밭과 가시덤불밭, 그래도 이 정도는 천만의 말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이러한 밭은 의미가 없습니다. 23절 말씀, 오로지 유일하게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고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유일하게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요, 반응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데, 반응을 한 사람은 4명 중에서 3명이었습니다. 한 명은 반응 자체를 하지 않아서 사탄이 다 야금야금 먹어버렸죠. 나머지 3명이 반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반응하는 사람에 의해서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근데 반응하는 사람도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흙이 얕은 돌밭입니다. 가시떨기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좋은 땅도 말씀을 들었죠. 깨닫지 못한 자는 길가밭입니다. 거기는 아예 시작 자체를 못했습니다. 아주 단단해서, 마음이 단단해서, 내 생각, 내 생각에는 이게 있어서 말씀을 못 받아들입니다. 시작을 못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보면요, 이런 것들의 유형들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꼬? 반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게 그냥 시작일 뿐입니다. 그런데 전혀 반응이 없는 사람이 있었죠. 사도행전 7장 54절 이하를 보시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의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았습니다. 반응을 아예 안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얼마나 성령에 충만해서 그 하늘이 열려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것을 보는 그 순간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얼굴이 천사처럼 바뀌어졌죠. 보라, 어린 양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 그때 유대인들은요, 귀를 막았습니다. 반응 자체를 그들 스스로가 거부한 것입니다. 길가 밭을 말합니다. 마음이 단단해져 있어서 스데반을 쳐서 죽였죠. 이 길가 밭은요, 예수님의 관심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예외입니다. 흙이 같은 돌밭은 또 어떻습니까? 순간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입니다. 싹도 조금 나왔습니다. 흙이 얕으니까 싹이 조금 나왔죠. 그러나 곧 말라서 죽었습니다. 우선 저는 그래도 돌짝밭 정도는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싹은 조금 나왔는데요. 그래도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에서 예외입니다. 제외가 되었습니다. 가시 떨기밭에 뿌려졌다는 이 말씀은요, 말씀을 듣고 뿌리가 내리고 싹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앞에 넘어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결실을 못하죠. 유혹 앞에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그나마 돌짝밭, 아니면 나는 가시떨기밭, 그래도 그 정도는 그래도 난 되지 않을까, 그런 꿈은 빨리 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땅은 돌짝밭도 아니고 가시떨기밭도 아니고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밭은 오로지 옥토입니다. 옥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옥토. 한 사람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힘이 없는 사람이라도, 연세가 드신 분이라도, 어린 애기라도 반드시 우리는 옥토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도 가시 떨기 정도 뿌리를 내리고 싹이 좀 자라나고 있으니까 그 정도면은 되지 않을까.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께는요, 오로지 옥토만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시작을 해서 반응을 해서 열매를 맺는 땅은 유일하게 옥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복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해야 됩니다. 반응을 하면서 나 자신을 끊임없이 고쳐나가고 결실하기까지 몸부림을 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우리 23절 말씀 참 좋은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 볼 때 막 가슴이 쿵쾅쿵쾅 뜁니다. 한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아, 30배. 그럼 30배라도 결실을 하셔야 되고 60배라도 결실을 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따라합니다. 듣고, 지키어, 인내로. 예. 듣고 지키되 인내해야 됩니다. 계속 가야 돼. 그러니까 끝이 좋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끝까지 잘 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대만 스스로가 선택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의 아픔이었습니다. 대만과 함께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대마가 사도 바울과 함께 다니다가 세상이 좋아서 바울을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시떨기와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된 거죠.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그러한 밭. 우리는 끝까지 잘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끝까지. 처음 한번 뜨거워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끝까지 유지를 해나가는 것. 그게 관건입니다. 끝까지 유지를 해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반응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반응합시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응합시다. 오늘도 주님은요, 씨를 뿌립니다. 들으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서 씨를 뿌리시죠. 하나님께서는 반응하는 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읽으실 때도, 아멘, 아멘, 주님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 반응이 필요합니다. 그냥 나는 대충 죄 짓고 살아도 회개하면 되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이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적어도 반응은 하셔야 돼요. 반응을 하면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반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주님은 아예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밭, 가시덤불밭에 대해서 예수님의 평가는 단호하죠. 죄송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 매정하다 그리 말씀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알지 못하노라. 이 가시 떨기에 뭐 같은 그 밭도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왜 불법을 행합니까? 재물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는 예수님께서 인정을 내주는 사람은 옥토입니다. 이런 마음에만 부담이 많이 들 겁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매일 옥토로서만 살 수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쭉 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에녹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을 주셨습니다. 360년 동안 무려 36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었죠. 그런 당대의 의인이었다. 완전한 자였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노아에 대해서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고 그는 완전한 자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욥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평가는요 그와 같습니다. 그는 의인이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여러분 다니엘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죠. 맞습니다. 만약에 목사님 그렇다면 지금 목사님은 우리가 노아나 욥이나 다니엘과 같은 엔녹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성령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이와 같은 것을 말씀을 합니다. 왜 에녹을 보여주었겠습니까? 왜 다윗을 보여주었겠습니까? 왜 다니엘을 보여주었고 왜 사도 바울을 보여주었겠습니까? 왜 예수님의 모습 살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는 내 음성을 듣고 내 얼굴을 보고 나를 만져라.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너희도 그와 같이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묻혀서 지나가는 떨거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 자들입니까?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데요.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활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그냥 묻혀서 지나가는 떨거지 그 정도 존재가 아닙니다. 대단한 존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요, 에녹처럼, 다니엘처럼, 욥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옥토입니다. 예물을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완벽하게 살라는 거 아닙니다. 에녹, 그는 완전한 자였다. 천만의 말씀. 그가 죄 안 지었을 것 같습니까? 죄 지었습니다. 다윗도 죄 지었습니다. 그러나 옥토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이 사람은요, 날마다 손을 씻습니다. 날마다 수족을 씻는 사람입니다. 죄 안 짓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죠. 대신에 옥토는요, 언제나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따라서 합니다. 아멘. 아멘이라고 반응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 걸림이 됩니다. 엉뚱한 길로 가려고 그러면 자꾸만 이 말씀이 나를 자꾸만 내 속에서 반응을 하기 때문에 끌어당기는 것이죠. 그래서 엉뚱한 길로 가려고 그러면 막 괴롭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술집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려고 그러는데 이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나를 치고 있는 겁니다. 빨리 손을 씻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는 사람, 그리고 지키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잘하십시오. 예, 우리는 끝까지 잘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그때까지 잘하셔야 돼요. 실수해도 빨리 일어나서 손을 씻고 끝까지 잘하는, 말씀에 반응을 해서 몸부림을 치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쉽게 타협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이 한 걸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걸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과 함께 발을 내디디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위로하시면서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우리는 옥토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한 명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어린 아기든지 아니면 연세가 드신 할머니든지 한 분도 빠짐이 없이 이 옥토의 모습,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이 옥토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함으로, 그 반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옥토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